2년차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프로로 데뷔하고 나서 두 번째 해가 될 때 생기기 쉬운 슬럼프를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히 첫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고 신인왕 등의 상까지 받은 선수가 잘 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해에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이 잘 풀려나간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계속 잘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나 혹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겠지라는 팬들의 기대가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만약 그런 2년차 징크스에 잘못 걸리면 그의 프로 선수 인생은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만 잘 극복해내면 진짜 대형 선수로서의 앞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과업에 착수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역시 그와 비슷한 단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횟수로 두 번째는 아니었지만 2장 18절에서 온 백성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대동단결하여 이 선한 일을 위해 모두가 힘을 내어 시작했던 일이 이 점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선한 일이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은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내었고 그 결과 성벽 재건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의 가속도를 내면서 놀랍게도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대공사를 완수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작년 이때 희년맞이 비전 헌금 운동을 위해 모두 힘을 내어 정말 멋지게 출발했던 우리 경양교회 역시 이제 이 선한 일의 경주의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저도 그렇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당원들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잘 돼야 할 텐데 2차 비전 헌금이 1차 때보다 더 많이 작정돼야 할 텐데 라는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차 징크스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Y-4 희년을 이제 한 주일 남겨둔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 경향교회가 여기서 조금도 주춤거리거나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해 더욱 속도를 올리며 달려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합력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교인의 희생으로서 자신의 유익만 취하는 얌체 교인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제 우리 채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의 발언권이란 것은 그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절에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불만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 이하에 나오듯이 그 시발점은 식량 부족 사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노동력이 성벽 재건 공사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었으니 자연히 가정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할 시간이 없어졌고 그 결과 각 가정마다 끼니를 잇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총 52일이 소요되었는데 오늘날의 경우라도 집안의 가장이 식장을 두어 달이나 쉬게 되면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그의 식량 문제는 뒤이어 3절과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가계부 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사기 위해서 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집 등의 부동산들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세율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해 제국 말기에는 물가가 5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유대 백성의 가기는 날로 어려워지면서 종당에는 5절에 나타난 대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들으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자 백성들의 분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을 내주고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이라는 말이 바로 빚내주는 사람이나 빚을 못 갚고 몸까지 팔리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같은 동족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나오는 불만의 표출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이자놀이 하던 자들은 7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 즉 유다 백성 중에 상류계급이며 부유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자율은 100분의 1, 즉 매월 1%, 연리 12%로서 당시 중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연리 20%에 비하면 낮은 것이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힘겨운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계 위협까지 받으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을 오히려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한 기회로 악용하는 자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바로 형제 동족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었으니 열심히 일하는 백성으로서는 그 얼마나 맥 빠지고 또한 분통 터질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느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대신 일단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숙고했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만나는 대로 사적으로 꾸짖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으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경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범죄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징계하는 장로교 권징의 원리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 첫째는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동족들을 힘을 다해 데려왔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어렵게 해방시킨 형제들을 도로 종으로 팔리게 하고 있으니 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9절에 나오는 대로 믿는다고 하던 우리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이방민족들이 얼마나 비방하겠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라면 결코 이럴 수가 없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10절에 이어진 내용은 느헤미야도 이자놀이를 했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자기와 자기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이자는 조금도 받지 않았으니 당신네들도 더 이상 이자는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귀족과 민정들이 그 말에 따르기로 하자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를 시키면서 만약 그 맹세를 어기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벌을 받아 모든 재산을 다 털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옷을 털며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은 느헤미야의 그런 서사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고 그 채권자들도 그 말한 대로 행함으로써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처럼 한쪽에서는 교회였던 큰일을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자기 좋은 것만 챙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한 교회 안에서 사채놀이까지 하는 교회는 설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굳은 일, 저런 힘든 일을 맡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히 즐기는 재미로만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 근본적으로는 역시 100분의 1만 챙기는 자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인들은 실상 자기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사기 저하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같은 당회원이면서도 헌금에 인색한 장로, 같은 재직 회원이고 사실 재산도 많으면서 큰 헌금에 쏙 빠지는 집사는 다른 교인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충성스러운 교인까지 힘이 쏙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경향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에 대한 성도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실로 은혜롭고 복스러운 신앙생활을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위해 생애 최고와 전부는 고사하고 생애 약간조차 희생할 줄 모른다면 지금 바로 곁에서 평화시대의 순교자의 각오로 땀 흘리며 중상하는 교회에게 정말 염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신자라면 절대로 그런 이기주의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끝까지 비협조적인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향교회는 4년 후에 실로 영광스러운 신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안 하는 교인들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아니라 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완성되고야 많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향 신년의 날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교인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신년 맞이 빚은 헌금에 참여한 성도들의 충성을 영원히 기념할 동판에 아무런 족족도 남기지 못할 교인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만족만 찾으려고 교회에 왔던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목적, 내 삶 수단이란 인생의 참된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무사태평하기만 교회 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처럼 선한 일에 보유한 경향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소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실리와 이용만 채우려 하며 다른 교인들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얌체 교인의 모습을 깨끗이 정산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라도 이 선한 일을 위해 일어나 힘을 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각자가 본인이 먼저 충성함으로써 다른 교인에게도 힘이 되는 모범 교인으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14절 이하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주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느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까 보았던 2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대다수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물질적 궁핍을 겪으면서도 성벽 재건 공사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50일간의 삶 전부를 오직 하느님 사업 원수를 위해 다 바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했으라도 반드시 그리고 속히 완수해 내야만 할 실로 중차대한 급선무의 과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온 유다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기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느헤미야 자신부터가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인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만 호통을 치고 자기는 편안히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그 공사 기간뿐 아니라 유다 총독으로 재임했던 12년 내내 아무 총독의 녹, 즉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총독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재산 축적하느라고 바빴지만 느헤미야는 그 공사 전후 기간 동안 아무 땅을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면 예루살렘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오늘날의 약속 빠르고 부정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으면 절대로 놓칠 리가 없는 혹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공사 기간 내내 매일 점심때마다 실로 대단한 분량의 식탁을 제공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대략 계산해보면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누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민장들, 즉 공사 책임자들 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또 멀리서 온 이방 족속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그 많은 양의 점심 식사를 순전히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던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이 있었으니 엄청난 부자였음에 틀림없지만 아무리 재력이 크다 해도 하늘을 사부에 그렇게 풍성하게 쓰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큰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15절에서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까닭에 희생은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했던 자들과 좋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실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항상 지키고 있었던 까닭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희생적으로 크게 바치는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전 인격자였기 때문에 또한 부당한 이득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먼저 이해해 주면서 그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빚돈을 쓰고 이자를 내고 결국은 저당 잡혔던 논밭을 날리기까지 했는데 요즘의 현대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빚을 내서 헌금을 하다니요. 생활비 쓸 것 다 쓰고 남는 돈도 헌금하기 아까운데 없는 돈은 어떻게 빌려서 헌금합니까? 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집 사고 차 살 때는 은행 대부를 내서라도 일단 사놓고 보아야 하고 자식을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라면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라도 일단 등록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처럼 내가 먹고 살고 내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빌리는 것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현대인의 생활수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그다지도 비정상적인 일처럼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교회 충성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희생으로서 할애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먼저 쓰고 남는 것만 가지고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여분의 것을 여러분한테 구걸하시는 분이십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쓰고 남은 것만을 모아서 겨우 운영하는 곳입니까? 그처럼 자기 희생 없이 말로만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몇 년, 몇십 년 지나도 세계 선교는커녕 자체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성벽의 벽돌 한 장도 쌓아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완수하려 하면 현실적으로는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개인 생활에 아무 부담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교회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남보다 무슨 노하우를 더 많이 알고 남보다 교회 생활에 연륜이 오래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남보다 먼저 봉사하고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앞장서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나는 목사니 헌금할 돈이 어디 있나? 나는 그저 헌금하려고 설교만 부지런히 하고 헌금은 교인들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보다 목사 자신부터 헌금 생활에서 희생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장로들이 누구를 본으로 삼고 헌금하겠으며 또 일반 교인들은 어떤 장로를 본으로 삼고 헌금하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일대 당회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점에 있어서 항상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의 경향교회에서 항상 헌금 1등을 하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장로 가운데 목사보다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실제로도 그런 장로님들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듣고 깜짝 놀랐던 12조 헌금 설교를 했을 때에도 경향의 성들은 조금도 동요하거나 시험받지 않고 오히려 희망의 비전 헌금 제1차 작정에 온 힘을 다해 참여했던 것도 다 이런 선배들의 솔선수범이 난 열매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특공대원 100여 명 중에 전사자는 딱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특공대 지휘관이었던 요나단 네타나후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특공대가 엔테베 공항에 진입할 때 제일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우간다군의 총격에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에게는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은 없고 오직 나를 따르라는 명령만 있다고 합니다. 부하들에게만 적군을 향해 돌격하라고 뒤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지휘관이 제일 앞장서서 쏟아지는 적군의 총탄을 줄고 나아가야 뒤에 부하들이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팔방으로 둘러싼 적국의 군대들을 이겨내며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지휘관의 자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투하는 지상교회 역시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희년맞이 비전 헌금 제2차 작정에서도 저를 위시하여 경향의 장로님들이 또 한 번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도 기쁘게 희생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경향의 당위원들이나 교육자들은 그 누구도 교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각자가 나를 따르라고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 저직들도 절로 그 뒤를 따를 것이고 온 교들 역시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독이 먼저 자기 희생의 본을 보였을 때 모든 유다 백성 역시 빚을 내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힘을 다했던 것처럼 이 경향 희년맞이를 위한 큰 역사를 위해서도 당위원들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그로 인하여 용기 백배에 사기 충성하여 뒤를 따르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내면적으로 서로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교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정도와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 찾고 누리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100분의 1을 취하는 재미로 나오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녹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성도를 위해 기꺼이 큰 식탁을 베푸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한 교회 안에서도 그처럼 정반대의 다른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역시 예나 지금이나 꼭 마찬가지로 그 교인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나 자신은 과연 어느 쪽이겠습니까? 혹 하나님 이름으로 내 욕심만 채우며 살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 마음의 수양이나 내 가족의 화평이나 내 자식의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100마디의 찬송이나 기도보다 먼저 한 가지의 희생적인 신행일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가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시작했을 때 12바구니 12조 헌금에 189명, 12바구니 월정 헌금에 1035명, 그리고 보리떡 헌금 잔액 월정 헌금에 780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헌금을 동시에 작정해 보신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총 1,800수십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작정 헌금을 총액은 매월 1억 2천만 원의 목표액을 조금 상회하여 달성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이 작정한 그대로 1년 내내 정확하게는 99%, 딱 1% 모자라는 100%로 지난달까지 실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경향교회니까 그 정도는 의뢰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경향교회니까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바구니 12조 헌금에 참여하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표현할 말이 없고, 그저 그런 눈물겹고도 힘겨운 헌금을 오직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정말이지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교하는 대신에 헌금으로서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해야 한다는 구속사적인 사명의식을 가진 교원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오늘 당위원들과 교육자들이 먼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제2차로 또 작정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거나 교원들끼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이 선한 일에 우리 각자가 힘을 다하면 이 두 번째에도 조금 더 약해지거나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희생이지만 그것을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백배의 은혜와 천배의 복으로 꼭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 2차 작정에서도 경영인의 저력을 발휘하여 작년보다 오히려 더욱 속도를 내어 희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